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영화 좋아하시나요? 극장에는 항상 뻔한 영화들만 걸려있나요? 보석같이 숨겨진 영화를 찾아봅시다. 굿 다운로드를 위한 비디오 키드가 들려드리는 영화 이야기. LBC네 상영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철 교주 임철웅입니다. 금방 돌아왔죠. 예. 오늘 바로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하려고 하는 영화는 영화 대 영화로 꾸며봤어요. 에바라는 영화와 로봇 앤 프랭크라는 영화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많은 영화예요. 일단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장르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SF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공통점은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영화라는 거. 나름 인정받은 영화다라는 뭐 그런 거죠. 뭐 수상작들이 꼭 훌륭하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 뭔가 의미를 찾는다면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영화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영화의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은 로봇, 안드로이드, 예, 이런 캐릭터가 영화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슷한 영화로는 뭐 AI도 있었죠. 근데 에바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 가깝고 로봇의 프랭크는 말 그대로 로봇이죠. 조금 더 에바에 나오는 그 로봇이 조금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나오는 로봇, 둘 다 그냥 통칭으로 로봇이라고 할게요.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두 로봇 다 인간의 곁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로봇들인데 에바에 나오는 로봇은 인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로봇이고 그러니까 AI에서 마치 양자가 돼주듯이 정말 심하게 말하면 애완인이 되는 거죠. 애완로봇, 애완로봇. 인간의 정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로봇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정서를 교감하기 위한 로봇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는 그 연구 집단에 대한 그 얘기고 집단이라고 하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로봇 앤 프랭크는 이제 치매 초기인 왕년의 금고털이범이었던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사 도우미 로봇을 들이면서 그 가사 도우미 로봇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바로 다음에 올려드릴 그 꼬꼬형 다음화는 그 저희 닥치원에 같이 가끔 저희의 주요한 패널로 나오시는 영감님이 함께 저랑 대담을 나눠주셨어요. 그 통신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세 편에 걸쳐서 나눠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세 편이 뭐 한 주에 걸쳐서 한 편씩 올리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주일에 몰아서 올릴 예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에바가 상당히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대담에서. 그래서 에바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늘은 로봇 앤 프랭크 위주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앤 프랭크는 개봉을 했었어요. 개봉을 했어서 의외로 많은 곳에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33개 관해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참한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막을 내렸죠. 한 달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때 이제 이 영화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이 로봇 앤 프랭크에서 프랭크가 그 왕년에 금고터 리범이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로봇은 말 그대로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못한 로봇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로봇이 실제로 이제 영어를 가지고 들어보면 상당히 정중해요. 정중한 말투를 쓰고 그리고 정중함 속에서 굉장히 재치 있는 언변을 구사를 하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자막이 안녕하셈 크크크 뭐 이런 식의 그 자막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막을 만든 분이 좀 욕을 많이 먹었다, 비난을 많이 얻었다, 받았다라는 그런 뭐 뒷얘기가 있는데 영화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로봇의 말투는 더 정중한 게 저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중하지만 굉장히 맛깔스럽고 재치 있는 그 말의 내용에서 센스 있고 재치 있는 그런 내용이지 말투가 뭐 귀엽고 말투가 뭐 신세대스럽다 이거는 이 로봇의 캐릭터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번역을 한 분이 그 이 영화 자체가 기억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기억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없어지는 이미 소멸될 그런 언투를 구사했다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쨌건 저는 되게 운 좋게도 좀 제대로 된 자막으로 봐서 영화를 온전히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그 하나같이 다 들어보신 배우들일 겁니다. 일단 먼저 배우에 대한 몇 면을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할 만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셨을 만한 배우가 리브 타일러. 아 정말 제가 아는 그 여배우 중에 여신이란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브 타일러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그 요정 하면 다 아시겠죠. 반지의 제왕의 요정 그 아라곤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과 사랑을 하는 엘프족 반지의 제왕 1편에서 그 정말 그 요정이 살아온 듯한 그런 장면을 보이죠. 리브 타일러는 아마겟돈에서도 브루스 윌리스의 딸로 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자친구만 돌아왔는데도 좋다고 키스를 하는 뭐 그런 뭐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 역할도 했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딸이에요. 스티브 타일러라고 에어로스미스 보컬이 있는데 그분의 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필모그래피는 그 미모에 비해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B급 영화에도 몇 편 출연한 적이 있었고 지금 그 리브 타일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처음에 별 기대 없이 보는데 그 아무래도 근 미래다 보니까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 타일러가 나오길래 아 까메오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정말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리브 타일러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로봇이 인간의 편의를 도와주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원래는 이 주인공인 치매 직전의 할아버지도 로봇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로봇과 교감을 딱 시작하는 순간 딸이 찾아오면서 그 로봇을 꺼버립니다. 굉장히 아버지의 조력자였던 딸이 어느 순간 방해자가 되는 뭐 이런 독특한 그 스토리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로 또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 수잔 서랜든. 수잔 서랜든은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마 얼굴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수잔 서랜든 같은 경우에는 그 쇼생크 탈출 아시죠? 쇼생크 탈출에 나온 그 팀 로빈슨 거기 주인공. 주인공의 아내예요. 지금 이혼했나? 이혼했나 모르겠네요. 이혼했는데 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 배우가 제가 이 배우 그 수잔 서랜든 하면 가장 기억나는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형수 죽어 마땅한 일을 저지른 사형수 역할을 숀 펜이 맡았어요. 숀 펜 아 이게 제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쫓아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숀 펜은 IMSM에서 그 딸바보 역할을 했던 바보 딸바보 바보 딸바보 역할을 했던 배우죠. 굉장히 연기의 폭이 넓고 깽 역할을 할 때는 진짜 깽 같고 바보 역할을 할 때는 진짜 바보 같은 배우죠. 거기서 이제 딸바보 역할을 했던 배우가 이제 숀 펜인데 숀 펜이 정말 사형받아도 마땅한 일을 저지른 죄수예요. 근데 그 죄수와 이제 교감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영화가 이제 그 죄수가 진짜 죄수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과연 사형제도가 옳은 것인가, 아닌가,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죠. 사회적인 화두를 던져줬던 영화였죠. 이 영화 그 데드맨 워킹의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팀 로빈스입니다. 그 쇼싱크 탈출에서 그 탈출을 해서 이제 흑인 모건 프리먼을 찾아가는 보트를 만들고 있는 그 팀 로빈스가 감독을 하고 이 당시에 아내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잔 서랜든이 여기서 이제 여주인공을 하고 숀 펜이 사형을 앞둔 범죄자 역할을 했던 그게 이제 데드맨 워킹 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인상 깊었던 수잔 서렌드의 영화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델마와 루이스. 그래서 여자 둘의 우정을 다룬 로드무비였죠. 델마와 루이스를 보게 되면 브래드 피트의 굉장히 앳된 얼굴도 보너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닥 멋있진 않게 나와요. 약간 나쁜 놈으로 나옵니다. 양아치. 뭐 브래드 피트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거기서 그 브래드 피트의 말년 CG, 그러니까 말년이면 굉장히 젊은 외모적으로는 젊은 모습이죠. 그때 모습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모습보다는 안 멋있어요. 역시 CG가 더 멋있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 중에 또 좀 아실만한 배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매 직전에 그 노인 주변의 인물들이거든요. 아까 리브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딸, 그리고 수잔 서랜드는 이 사람과 굉장히 친한 도서관의 사서. 뭐 물론 이 관계도 나중에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서로 그 호감이 있는 뭐 그런 동네 도서관, 이제 막 그 폐장을 앞둔 굉장히 큰 도서관. 이 도서관이 이 영화에서 또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거는 다시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인물 얘기부터 하면,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금고털이범의 감옥 생활을 오래 한 아버지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 원망도 있는 뭐 그런 아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암시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또한 자신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조금 주눅들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뭐 주인공인 치매에 걸린 아버지, 우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조금 저는 좀 유쾌하게 보긴 했지만 뭐 사회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죠. 금고털이를 하고 그 취미로 비누 같은 거 막 조금씩 훔치다 걸리고 막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그 도서관 사서인 할머니, 비슷한 또래 그 아주머니, 할머니 그 중간쯤 그 여인에게 호감을 품고 가끔 대화도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귀여운 치매 노인의 아들 역할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저도 몰랐어요. 제임스 마스턴이라는 배우인데 이름은 몰라도 이 배우가 나온 역할, 이 배우가 나온 영화를 봤으면 아 바로 그래? 그 배우가 나와? 라고 하실 겁니다. 이 배우가 나왔던 영화 엑스맨, 과거의 엑스맨이죠. 과거에 이번에 새로 리부트된 엑스맨 말고 과거에 그 매그니토, 젊은 매그니토가 아니라 그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매그니토였던 카리스마 넘치는 할아버지 매그니토가 나왔던 영화 속에서 사이클롭스가 바로 이 배우입니다. 제임스 마스턴이라는 배우인데 사이클롭스 아시나요? 사이클롭스가 누구냐면 외눈박이 레이저를 쏘는 인물이죠. 나중에 이제 엑스맨을 또 집중적으로 다룰 날이 올 것 같은데 눈에서는 항상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으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그러니까 울버린하고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그 남자죠. 한편으로는 울버리는 짐승남, 거기서의 사이클롭스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남, 그 여자는 짐승남의 야상에 끌리고 오래된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는 버릴 수 없고 뭐 이런 삼각관계가 보여졌던 그 깔려있던 엑스맨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나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를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마법에 걸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왕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뭔가 그런 반듯한 역할이 좀 잘 어울리는 배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듯하게 생겼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반듯하면서 뭔가 약간 좀 허점이 있는 그런 외모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은 외모.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은 외모. 아니면 그 스타일 때문일까요? 지금 역할들 스타일 때문에. 지금 그런 외모를 가진 배우죠. 뭐 남자친구는 왠지 많을 것 같은. 뭐 그런 배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 지금 몇 면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주연급으로서 빠지지 않는 배우들이에요. 치매를 걸린 노인 역할을 하는 프랑크 란젤라도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화려하고 이런 배우들이 연기한 로봇 앤 프랭크 과연 어떤 내용일까를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에바 또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에바도 우리가 지금 에바와 로봇 앤 프랭크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에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배우 그리고 감독 이런 사람들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거의 모르는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로봇 앤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말 그대로 로봇이에요. 가정용 로봇. 근데 에바에서의 그런 뭐 로봇 CG도 있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안드로이드로 의심되는 그 소녀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소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소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베가라고 하는데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우가 다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해냅니다. 소녀임이 분명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가지고 자기의 창조주나 마찬가지인 사람들과 질투, 사랑 그런 것들을 그런 코드를 충분히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엄청난 소녀 연기자가 나타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연으로는 다니엘 브릴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바스터즈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바스터즈에도 나왔었고 독일에서는 상당히 그 인정받는 그런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에바에 나오는 배우들은 한번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든 역할들이 묻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로봇 앤 프랭크로 돌아와서 로봇 앤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영화들에서 차용됐던 그런 코드들이 좀 있어요. 뭐 처음엔 싫어했는데 나중에 친해지는 뭐 그런 버디무비라던가 아니면 가족 간의 그런 이해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억 인간의 존재가 과연 기억인가 로봇이 예를 들어서 인간과 대화하는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쳐보죠.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했을 땐 그래요 아 저도 안녕합니다 날씨 좋네요 날씨 좋네요 인간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시뮬레이팅이 돼 있는 그 대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거의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그냥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SF 작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 중에 김보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김보영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편집을 뭐 많이 여기저기 지금 작품들을 내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단편집이 이제 멀리 가는 이야기랑 진화 신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이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유저가 없어서. 근데 마지막 남은 한 유저가 남은 거예요. 한 사람의 유저. 그래서 그 유저의 근데 기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유저에게 이제 그만 탈퇴를 하시죠. 이제 이 온라인 게임은 폐쇄를 할 겁니다. 라고 게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저가 지키는 하나의 여인이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없애면 실제로 지금 그 정확히 제가 설정은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식물인간인 이 여자는 정신이 파괴되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나는 인공지능이다. 아니, 나는 그냥 시뮬레이터다. 이 여자가 진짜다. 그러면서 이 일종의 그러니까 영업하는 거죠. 여기 온라인 게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설득을 하러 온 그 네고시에이터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인공지능이며 어떤 게 그냥 시뮬레이터인지 뭐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보면 그 온라인 게임 자체가 한 식물인간인 딸을 위해 온라인 게임을 구성을 했고 그 온라인 게임 속에서 그 소녀는 뭐 마음껏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온라인 게임에서 나가기 싫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거짓으로 꾸며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소설 단편 소설이 끝날 때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였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와요. 치매 걸린 노인이랑 같이 산책을 로봇이 같이 하죠. 그래서 같이 산책을 했는데 노인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라고 막. 아, 나 산책 제일 싫다고. 로봇이 말을 하죠. 제가 돌아가게 되면 저는 임무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지워집니다. 저는 모든 게 리셋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그 노인인 프랭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산책을 해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로봇이. 실은 그때 그건 그냥 그렇게 말을 해야 당신이 저와 산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런 기억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거니? 로봇은 말을 하죠.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존한다는 걸 아는 만큼 저는 제가 그 살아있지 않음을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인이 그 도서관을 털죠. 도서관도 털고 도서관을 턴 것도 약간 로맨틱해요. 돈키호테라는 책을 훔치기 위해서 도서관도 털고 그 책에 도서관이 폐쇄되기 전에 그 책을 훔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 고서적을 훔치죠. 그 로봇과 이제 작당을 하고 로봇이랑 둘이 이제 편을 먹어서 어느 순간 이제 둘이 굉장히 그런 친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을 폐쇄시키는 부자 얄미운 부자의 보석을 또 훔치죠. 그 집에 들어가서 로봇이랑 같이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경찰들에게 쫓기면서 마지막 남은 증거물 로봇의 기억이 남아요. 모든 증거는 없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다 완벽히 소멸시키고 완벽했는데 로봇의 기억을 지워야지만 자기가 안전한 상황에 오는 거예요. 로봇이 말을 하죠. 빨리 이제 제 기억을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이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지우질 못. 자신이 이미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잖아요. 치매 초기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이 잃어가는 기억. 근데 이 로봇의 자기가 이제 친구가 된 그 로봇의 기억을 없애는 자기 손을 없애야 한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지금 말을 하면서 다시 또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로봇의 이제 등 뒤에 있는 전원을 끄면서 그 로봇이 꺼지면서 그 노인의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죠. 기억이 뭔가 과연 그리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어쩌면 그 노인은 그냥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된 대화.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심심이랑 대화하는 거랑 뭐 별 차이 없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로봇이 그냥 그런 대화 시뮬레이션 뭐 그런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걸 그 로봇의 인격을 정말 제대로 잘 심어줬던 건 그 로봇의 목소리를 연기해준 배우의 힘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스토리의 힘일 수도 있고 이 로봇과 치매 걸린 이 노인, 노인인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인이 장난스럽게 이제 항상 버릇처럼 훔치는 그 비누가 있어요. 비누를 훔치려다가 걸릴 것 같아서 놓고 오거든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로봇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옆에 있다가. 아까 넣으시는 거 봤는데 놓으시길래 제가 넣었어요, 라고. 뭐, 그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너 갑자기 마음에 든다고. 이러면서 둘이 같이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 집에 보석을 털러 갈 때는 로봇이 말을 합니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참여하지 않겠어요, 라고. 정말 그 버디무비에서 그 기술이 좋은 사람이 뭐 계획하는 그 플래너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깽무비에서나 나올 만한 대사들이 약간 그 재밌게 또 나오죠. 이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노인은 20가지 영화에서 다 나오진 않지만 20가지 시나리오와 10가지 그 해프닝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쫙 펼쳐 보이죠. 그 로봇을 설득하기 위해. 그래서 그 로봇을 설득해서 둘이 같이 로봇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둘이 같이 그 집을 털고 나오죠.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 로봇과 노인 그리고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 과연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데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기억을 잃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가?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노인이 그 로봇의 기억을 리셋시키는 그 장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에바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에바는 로봇 앤 프랭크에 비하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약간 신화적인 코드도 조금 숨어있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로봇을 정지시키죠. 로봇을 정지시킬 권리가 있죠. 이 영화에서도 조금 더 이제 시적이에요.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이지? 라는 말을 로봇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 로봇은 꺼집니다. 로봇 앤 프랭크에서는 이제 목 뒤에 스위치를 찾아서 껐거든요. 조금 설정이 다르죠. 에바에서는 훨씬 더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더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배울 수 있고 어쩌면 그 SF적인 요소로만 따지면 에바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SF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집사 로봇이 나와요. 로봇 앤 프랭크에서는 이제 진짜 로봇이 이제 집사 역할을 하는데 에바에서도 집사 로봇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감정 단계가 있죠. 주인이 원하면 감정 단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뭐 감정을 좀 업시켜 그러면 막 굉장히 발랄한 집사가 되죠. 아 주인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반겨주고 감정 단계를 다운시키면 차분하게 이제 뭐 말도 안 걸고 이제 그렇게 있고 뭐 웃지도 않고 이제 가만히 뭐 그렇게 보이죠. 뭐 거기서는 이제 뭐 고양이 로봇이라던가 그런 애완 로봇도 나오고 SF적인 요소는 굉장히 더 다양했어요. 그리고 더 뭐랄까 근데 CG나 이런 면에서는 둘 다 굉장히 다 자연스러웠는데 에바는 그냥 현실 상황에서 그런 SF적인 요소들이 끼어 들어온 것 같고 로봇 앤 프랭크는 약간 가까운 미래면 진짜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근데 뭐 둘 다 비슷했어요. 둘 다 현실 상황 약간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두 영화를 이제 비슷한 시기는 아니죠. 이제 보게 되면서 두 영화 참 다 흥미롭구나, 재밌구나 하면서 보게 됐죠. 이제 로봇 앤 프랭크로 다시 돌아가서 돈키호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호감이 가는 그 여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훔쳐오는 책이 돈키호테. 그리고 자기 친구인 버디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봇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작당 모의를 하고 로봇에게 이제 자물쇠를 따는 기술을 연마시키고 같이 이제 그 돈키호테 책을 훔쳐 나오죠. 돈키호테 책을 훔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되게 돈키호테 같았어요. 돈키호테에게는 항상 세르반테스인가요? 그 세르반테스라는 굉장히 충직한 부하? 이자 동료이자 동반자가 있죠. 항상 허황된 꿈을 쫓는 돈키호테지만 항상 그 옆을 지켜주는 세르반테스가 있습니다. 항상 믿고 따르고 걱정해주고. 세르반테스가 어쩌면 로봇인 프랭크에서 로봇일 수도 있죠. 돈키호테의 근미래판 버전이 어쩌면 로봇인 프랭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도서관, 폐쇄된 도서관에서 돈키호테 책을 훔쳐 나오는 돈키호테 같은 남자와 세르반테스 같은 로봇의 이야기라고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기보다는 곳곳에 유머들이 숨어 있는 유쾌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고 나면은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남겨지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니 그깟 그 인공지능도 아닌 그런 로봇, 그냥 시뮬레이션,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로봇하고 교감은 혼자만의 교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이미 저는 그 로봇하고 이제 교감이 돼서 저도 로봇이 꺼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너무 SF 쪽에 이제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에바야는 더 슬퍼요. 더 가슴이 아픈 영화입니다. 에바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제 다음 편으로 계속 연작을 올려드릴 이제 영감님감의 대담. 그래서 뭐 에바, 로비스 박스, 뭐 그리고 홀리모터스에 대한 뭐 후속 이야기 등등해서 자세히 다시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로버트 앤 프랭크 영화 위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그러면 또 빠른 시일 내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BC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인 거는 저희 LBC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방송들이 현재 업로드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방송은 닥치고 연애. 꼬꼬형을 듣는 뭐 많은 분들이 닥치고 연애를 듣다가 여기 이제 적선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닥치고 연애에서 연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랑을 작작해 저희 이제 팬들이 만든 스핀오프 채널인데 거기서는 이제 뭐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맛집 탐방을 하는 신의 침방울 LBC의 신의 침방울에서는 그 맛집 탐방을 하면서 그 맛집에 대한 소개를 그 카페에 있는 그 일종의 블로그 같은 것처럼 맛집 소개와 함께 그 방송도 같이 겸해서 이제 들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LBC의 콘텐츠가 나올 거니까요. 계속 좀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로봇 앤 프랭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간단한 평점만 매기고 맞춰볼까요? 로봇 앤 프랭크 4점 주기는 약간 조금 아쉽고 3.5 주기에는 좀 부족한 3.6 정도로 하죠. 에바는 3.8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편 다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고 유쾌한 영화였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고 제가 느꼈던 그런 즐거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빠른 시일 내로 꼬꼬영 이번에는 영감님과의 대담 3부작이거든요. 3부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한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영화, 좋은 영화 많이 보시고 혹시 영화에 대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나 들려주고 싶은 뭐 그런 내용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개그블랙, GAGBLACK 개그콘서트 할 때 개그 그리고 검정색 할 때 블랙 개그블랙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제 메일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카페에 LBC 상담소라고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뭐 채팅도 가능하고 하니까 오셔서 다양한 얘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곧 돌아오겠습니다. 안녕.